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자, 우리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나누시고요.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 드리는데 군인이 한 분 오셨습니다. 우리 현양이. 현양 잠깐 자리 한번 일어나 볼래요? 멋있죠? 현양이 박수. 감사합니다. 우리 현장님. 그 다음에 우리 천 목사님 가정 오늘 다시 저희 교회 예배 함께 드리십니다. 천 목사님 가정 제일 뒤에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목사님. 아, 그 다음에 우리 이번에 구정기간에 민숙자매 수술하셨는데 퇴원하고 이렇게 같이 또 예배 드리게 됩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수고하셨다고 우리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선교 간사님이 저 제 뒤쪽에 계신데 저기 우리 YM 팀들이 저 뒤쪽에서 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YM 팀 중에서 한국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또 이 본당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계십니다. 한국말이 있으시니까 환영합니다. 잠깐만 일어나 보실래요? 예, 이 세 분은 YM 팀 중에서 한국 분, 한국말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또 말씀하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4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 세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그 예배가 될 것을 소망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그 말씀이 영혼을 세우고 주를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묶인 것이 풀어지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이 예배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있잖아요. 성경에서 좋은 교회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좋은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그것들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말씀과 성령의 교회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 좋은 교회를 모아놓은 거예요. 말씀과 성령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 여기 보면 자 제가 한번 이제 더 읽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여기 보면 29절에 보면요. 앞에 돌아가 보면 누가 위협했어요. 그들의 위협함, 관리들이 사도들을 위협했어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인 사도들이 이제 그 위협함 속에서 성도들과 함께 기도했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두 번째는 뭡니까? 병을 치유하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땅이 진동하고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과 그리고 기적들이 일어나는 교회,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의 교회,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한수교회가 그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7주째 있잖아요. 성령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관해서 우리가 7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성령님은요, 이처럼 우리 신앙의 근간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아는 것은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새벽 큐티 본문이 어디입니까?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을 보면요,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겉으로 보기에는요, 누가복음을 이렇게 읽으면 그것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는 그 뒤에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계신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몇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탄생 얘기인데요, 이렇게 겉으로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마리아가 어떤 걸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누가가 말하는 것은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거다, 이렇게 말해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41절, 자 이제 엘리사벳과의 만남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이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여기 보면 두 만남 속에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 또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7절 그 유명한 시므온 얘기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여러분,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인데요, 성령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인데,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기에도요, 성령께서 오고 계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로 시험받으러 가시는데,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누가복음 4장 1, 2절 없습니까? 지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요, 다 사건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누가는 그때 성령께서 계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가요, 성경을 하나 더 썼어요. 뭐 썼죠?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 이 성령이 그런데 그림자처럼 뒤에서 쫙 나오세요. 그런데 마침내 사도행전으로 딱 넘어가면 그 성령께서 본격적으로 역사 가운데 등장하시는데, 그게 바로 오순절 다락방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사도행전 4장 1,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인데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왔던 그 성령이 마침내 성령이 임해서 역사 가운데 나왔는데, 성령이 딱 역사 가운데 드러나니까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후에 사도들은요,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란 근원적으로 성령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부활 승천까지, 그리고 성령의 임하심으로 교회가 탄생했기 때문에 교회는 성령의 교회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시간을 이렇게 돌려봐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었던 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일을 했을 때 얘기인데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는 더러는 세례의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 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처음으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거든요. 교회는 어디에 세워지냐면 반석 위에 세워집니다. 근데 이 반석이에요. 캐톨릭과 개신교가 해석이 달라요. 그런데 개신교에서 이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교회는 말씀의 기초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빚어지고 말씀으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가이사 빌립보에서 말씀하셨던 이 교회, 말씀으로 세워진 이 교회가 눈에 안 보여요. 교회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뭐와 같으냐면 여자가 아이를 임신한 것과 같아요. 안 보여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아직 생명은 있는데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그런데 마침내 오순절날이 오니까 여자가 해산한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탄생하는데, 그것은 성령의 역사로 이 땅의 교회가 탄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말씀과 성령의 교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교회는 말씀과 성령의 교회가 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한수비 인도함을 받고 한수비 지향하는 교회는 바로 말씀과 성령이 조화를 이루는 교회다라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현대교회는 말씀과 성령을 조화시키는 게 아니고요, 갈라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오늘 개념을 잡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높여야 할 것인가를 오늘 정돈해야 하는데, 이런 말씀을 강조하는 교회를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주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강조하는 교회를 은사주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근데 복음주의 은사주의는요, 20세기 기독교를 양분하는 거대한 두 물질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교회를 대표하는 복음주의는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신구약 성경 말씀 66권이 완전하고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말씀을 믿고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고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복음주의 교회입니다. 그리고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는 게 복음주의 교회입니다. 대부분의 보수 장로교회 또 침례교회 개혁주의자들이 이 복음주의 진영에 속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한 15억 명 정도 됩니다. 15억 정도가 이 복음주의 진영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강물은 성령의 교회를 대표하는 은사주의입니다. 은사주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크리스찬의 삶과 힘의 원동력은 성령의 임재와 능력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은사주의 교회는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분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님을 통한 기적과 변화를 기대하라라고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회, 순복음, 오순절 교회들이 다 이 은사주의 진영에 속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5억 4천만 명 정도 있습니다. 숫자가 차이가 좀 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랜 세월 동안 이 두 진영은요, 서로를 적대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은사주의는 복음주의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경직된 현대판 율법주의라고 비판했습니다. 그게 뭐냐? 복음주의는 은사주의를 뭐라고 말했냐면 감정적이고 신비주의적이고 기복이 심한 믿음이다 해서 이단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20년 동안 이 두 강줄기가 서로 적대시하는 태도를 버리고 하나가 되는 일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주의의 그 대변지라고 말하는 크리스찬 투데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놀랍게도 크리스찬 투데이 같은 잡지를 읽어보면 요즘은요 은사주의자들의 은사주의 진영에 있는 분들의 글들도 올라옵니다. 그것이 수용된 것입니다. 조금 다른 얘기인데, 제가 이전에 중고등부를 맡고 있을 때 제일 처음에 그 요즘 낮은 울타리라는 잡지가 나옵니까? 초창기 낮은 울타리에서는요 세상 노래를 마귀 노래라고 해서 아예 못 듣게 했습니다. 뭐 백워드 매스킹이라고 해서 막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낮은 울타리에서요 CCM을 소개하는 거예요. 뭔가 이 CCM이 있다, 그래서 세상 노래와 하나님 노래를 출중할 수 있다, 그래서 아 낮은 울타리에서 뭔가 입장의 표명의 변화가 있었구나라고 제가 느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이 두 진영이 서로 이렇게 적대시하고 있었는데요, 연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선교라는 주제로 특별히 콜토에서는요 모든 진영의 선교 담당자들과 선교단체가 이제는 선교라는 이름으로 함께 연합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진일보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반증입니다. 저는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고 한숲의 담임 목회자로서 말씀과 성령이 겸비된 교회, 그리고 복음주의와 그리고 은사주의의 장점이 잘 조화된 교회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그 교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기름 부으심이 있는 복음주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속하여 따라가면서요 15년도에 하나님의 인도, 16년도에 하나님의 인도,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던 한습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쭉 따라가면서 2016년도 2월 달에 과연 앞으로 우리의 남아있는 시간들 속에,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시간들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아 그것은 말씀과 성령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렇다면 말씀과 성령이 조화를 이룬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습은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이곳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먼저 가장 다룰 주제가 왼쪽에 보면 한숲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다룰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이 있죠. 이미 그러나 아직이란 말입니다. 여기 보면 Already but not yet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지겹도록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들어가면 졸업할 때까지 머리에 그냥 인이 박히도록 가르칩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여러분, 말씀을 중시하는 복음주의자들은요 이 중에서 하나님 나라 중에서 뭐를 강조했는지 아십니까? But not yet를 강조했습니다. 아직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았다, 이게 복음주의자들의 강조입니다. 그래서요 로마 황제가 그 보좌에 앉아 있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아직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가난한 자들이 음식 부스러기를 구걸하는 상황도 여전히 있을 것이고요, 특별히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 고칠 때 그 병자를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들은 여전히 아픈 채로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도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배신당하고 죽임당하셨어야 했습니다. 즉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이 이제까지 다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복음주의자들의 강조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이 세상에는 눈물이 있고 우리는 그런 고통과 눈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것이 복음주의자들의 강조입니다. 고통을 아름답게 견뎌내는 조용한 능력, 불치병에서 죽어가면서도 평안을 잃지 않고 오히려 주위 사람들을 격려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이혼한 혹은 자기를 힘들게 했었던 배우자와 어떤 자들을 향한 용서의 기적, 술과 마약을 끊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자녀들, 이런 조용한 기적들을 통해서 세상이 아름답게 되어지고 죄 많은 이 세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우리의 고향이 아니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그러나 이곳은 우리가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인식을 복음주의자들은 가졌습니다. 그래서 복음주의자들은 혁명으로 이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고 견뎌내는 영성과 절제하는 영성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결국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나중에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반면에 은사주의 진영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다르게 인용, 다시 얼레디 판다디에트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시 은사주의자들은요, 이게 아닙니다. 얼레디 쪽에 강조를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주님은 가시는 곳마다 병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십자가에서 사탄에게 결정차를 날리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세상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은사주의 진영에 있는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막힌 담을 헐고 무너진 성벽을 구축하고 닫힌 문을 두드려서 여는 공격적이고 개척적인 영성을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은사주의 진영에서는요,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 14장에 언급된 초대교회 은사들이 오늘날 교회에도 여전히 부어지고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서구교회, 서방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방언과 예언과 신유와 같은 은사는 초대교회 이후에 완전히 중단되었다. 그것은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없다, 없다. 그리고 그것을 믿어왔습니다. 그러다가 19세기 말에 이 교회사에서 거의 1900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던, 지금부터 100년 전에 어떤 사람이 사도행전에 있는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했는데 한 거의 1900년 만에 역사적으로요, 사도행전에 있었던 일들이 그대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부터요, 은사는 중단되지 않았고 사도행전의 성령님은 오늘날도 똑같이 역사하신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방언과 예언과 신유의 은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오순절 운동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게 몇십 년 만에요, 이 1900년 동안에 없었던 거대한 물줄기로 자리를 딱 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학자 중에 앤드류 머레이라고 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 마틴 로이드 존스, 존 파이퍼 같은 대부분의 그 복음주의 신학자들도요, 그리고 목회자들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을 바라보았을 때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아직, 그래서 인내와 겸손의 영성을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은사주의 진영에서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개척적이고 공격적인 영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숲에서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인내와 겸손을 포함하여, 그러나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개척적이고 그리고 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그 여기에 80년대 학교를 다니신 분들이 제일 학교에서 많이 들었던 말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과 영적 전쟁이라는 구도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기독교 세계관을 강조합니다. 복음주의에서 가장 잘 쓰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제자훈련, 혹은 우리가 잘 쓰는 그 유명한 책, 데이비드 왓슨이 쓴 제자도라는 책인데요. 그러니까 제자도의 가장 큰 과제 가운데 하나는 삶의 모든 것을 기독교적 관점으로 생각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제를 다루든지 간에 거기에 대한 성경의 구체적인 가르침을 파악하고 그 가르침을 삶에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오늘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 이런 거죠. 여러분, 그 책 읽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 혹시 이 책 읽어보셨습니까? 예. 여러분, 이런 거죠. 예수님이 이 회사의 CEO라면 과연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보는 게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라면 직원들과 고객들을 과연 어떻게 대할까? 이렇게 생각해보는 게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도시 빈민 구제 문제를 바라보면서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을 고민해보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할까?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어떤 해답을 들고 교회 안으로, 세상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게 이제 이게 말하는 관점인데요. 19세기 중반에 부흥운동을 경험한 영국과 미국의 교회들은 노예 제도부터 노동자 권리, 여성 인권 문제 이렇게까지 모든 사회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복음주의 진영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 여기 이제 다녀오신 분도 계신데, 그 기독교 세계관의 그 유명한 프란시스 셰퍼, 스위스의 라브리에 셰퍼 보면, 여러분 셰퍼 책을 저는 80년대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요, 프란시스 셰퍼나 존 스토트 목사님 책을 많이 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셰퍼도 저에게 준 영향력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프란시스 셰퍼에 얘기했었던 그 스위스의 그 공동체를 제가 찾아가 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프란시스 셰퍼나 존 스타트 목사님 같은 분들은 이런 복음주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운동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특별히 80년대의 학번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한 철저한 공부를 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그런데요, 성령 중심의 교회 은사주의에서는 기독교 세계관을 익혀서 우리가 세상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쪽보다는 다른 입장을 견지했는데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파악하고 이것을 대체하는 쪽을 강조했습니다. 이게 은사주의자들의 관점입니다. 아무리 세상을 개혁하려고 해도 세상은 멸망되기로 작정한 곳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은사주의 교회는요, 우리는 주님의 신부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순결해야 한다, 즉 세상의 때가 묻지 않는 순결과 거룩을 강조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주의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과 접촉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미쳐야 한다고 강조했던 반면에, 은사주의자들은 아니다, 이 세상은 악한 곳이기 때문에 세상과 거리를 두고 좀 단절시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신부로서 순결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게 은사주의자들의 가르침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은사주의 교회는 주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세상과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여기는 사단의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 어둠의 세력과 피할 수 없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한다라고 은사주의의 진영 사람들은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양면이 다 필요합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 기도를 하시는데,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 기도를 제가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쭉 읽어봤습니다. 대제사장 기도는 한마디로 이런 것입니다. 저희가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양이가 해군인데요, 배가 물 위에 있어요. 그런데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럼 배가 가라앉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야 합니다. 기독교는 결코 도피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복음화하는 게 아니고 들어와 버리면 세상이 우리를 지배시켜버립니다. 개인의 성도와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들어와서 우리를 잠식해버리면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도피하지 않으나 세상에 물들지 않는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 있지만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는 그 힘을 가진 것, 이것이 한수교회의 거점이고 우리 위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과 영적 전쟁이라는 이 두 구도 속에서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을 가지고 안으로 들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전쟁에 대한 인식과 감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변혁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 것, 이것이 한수비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은요, 닫힌 말씀이 있고 열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주의 교회는 신구약 성경 66권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복종합니다. 여러분, 여기 캐톨릭에서 오신 분, 자, 캐톨릭의 성경과 개신교 성경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우리는 성경 66권이 끝입니다. 캐톨릭의 성경이 몇 권 더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그래서 성경 66권을 정경이라고 가르치는데요, 외경이 있고 위경이 있고 가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들, 몰몬경들이, 이것은 이제 성경에 속하지 않지만 몰몬교에서는 몰몬경이 있고요. 통일교에서는 원리 강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학교를 다닐 때 제가 한 번씩 읽어보았는데요. 여러분, 다릅니다. 우리 이 성경 66권을 고백하고 있는 얘는 복음주의밖에 없습니다. 이 외에 다른 성경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음주의 교회는 우리에게 주어진 신구약 성경 66권이 가장 최고의 절대적인 권위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설교할 때요,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그건 큰일 납니다. 목회자가 강대상에 서서 일주일에 본인이 말할 수 있다고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이 말을 하면 되겠다, 큰일 납니다. 설교자의 최대 사명은 본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마치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새롭게 들려주시는 것처럼 매주 책상에 앉아서 땀을 흘리면서 성경을 연구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어떤 분들 이렇게 뭐 막 농담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괜찮아, 올라가면 직통 계시가 있어. 그래가지고 막 올라가면 전에 한 30분 전에 기도하면 막 직통 계시가 와. 여러분, 이게 얼핏 들으면 굉장히 영적으로 보이는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물론 저도 가끔씩은 성령께서 어리게 저에게 설교 중에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그냥 어떤 것도 준비하지 않고 나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만 설교한다고 하면 이 말씀은 주관적이고 빗나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고 설교의 뼈대를 다 세운 다음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을 입혀가는 건 가능하지만 그냥 나는 직통 계시다 그냥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입니다. 성도들은 목회자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직접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주의 진영,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개혁주의 진영의 생각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성직자들만이 하나님 말씀을 직접 읽었지만 이제는 성도들이 직접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교회라면 성도들로 하여금 설교뿐만 아니라 직접 날마다 그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은요, 성경 본문에 충실한 강의 설교를 듣게 하고요, 그리고 귀납적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큐티를 가르치고 특별히 큐티 훈련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서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기초를 닦게 합니다. 한수비 지금 7년 동안 계속 매일 성경으로 큐티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곳에서 설교하지만 여러분도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사지휘자들은 다른 것을 강조했습니다. 성경 말씀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위경, 가경, 외경이 아닙니다. 은사지휘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으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도 말씀하신다.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은사주의는 우리 각자가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가르쳤고, 특별히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8절에 보면 성령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8절에 성령의 시대가 도래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보면 특별히 바울이 고린도 신자들에게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 정도로 예언의 은사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이 앞날이 어떻게 될지를 알아보는 미래의 길흉화복을 맞추는 건 점쟁이 같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뭐가 이렇게 귀에 들리는 환청 같은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예언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하시는 것을 말하는 능력입니다. 이거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뭔가 말씀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느끼게 해주신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것, 이게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데요, 예언을 주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 있습니까?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의 덕을 세우고. 여러분, 성령의 시대에 예언을 주신 목적은 교회 공동체가 서로에게 힘을 주고 마음을 치료하고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문득 어떤 성도가 어떤 성경 말씀이 생각나서 말씀을 전해주었어요. 내가 기도 중에 말씀을 전해주었는데 그것이 내가 들었는데 누가 와서 나에게 그 말을 해줬는데 내 상황과 딱 맞아 들어 너무 딱 맞다.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와 감동을 느낀다면 그 접촉점이 생긴다면 바로 그 지점의 예언입니다. 근데 설교나 상담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시대에 방언의 은사와 함께 반드시 주시겠다고 하는 은사가 예언의 은사입니다. 기름 부으심이 있는 복음주의는 이런 예언의 은사가 교회 안에서 흐르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것이 있다. 성령의 명령 가운데 가장 무시되어 온 명령 가운데 성경의 명령 가운데 가장 무시되어 온 명령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요 어디 뒤에 나오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성령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교회는요 예언 사역도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가 어떤 교회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다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예언 사역을 수용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언 사역에는 분명 위험성이 따릅니다. 그러나 구독이 무서워서 장 못 담글 수는 없습니다. 확실한 안전장치를 두면 되는데 최고의 안전장치가 뭐냐면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가장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기 때문에요. 성경이 안전장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누구보다도 정말 충실하게 가르치는 곳에는요 계시나 예언의 은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계시의 은사는 성경 말씀을 곧바로 개인의 삶에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설교와 성경 공부에 비해서 극적인 그런데 예언 사역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감정에 치우쳐서 감정주의에 치우쳐서 균형을 잃고 말게 되는 경우에 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예언의 은사는 참으로 귀한 것이지만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예언은 항상 오용될 수 있습니다. 계시를 받는 것, 환상을 보는 것, 예언을 말씀을 듣는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것을 제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느부갓네살 왕도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 다니엘만이 그 환상을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제대로 통제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성경 말씀의 권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적 영감을 통해 주신 말씀은 절대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 안으로 제대로 들어가면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언의 은사가 아름답게 역사하는 교회는 놀랍게도요 예언이 강조되지 않습니다. 성경 중심입니다. 말씀이 강조됩니다. 이게 제대로 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진짜 예언을 하는지 가짜 예언을 하는지 알 수 있는 테스트는 뭐냐면 중요한 기준점이 지금 저 사람의 말,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이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교회는요 기름 부음심이 있는 복음주의는 닫힌 말씀 66권 성경은 이것으로 완성되었다 이것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은사주의 진영은 열린 말씀 지금도 우리에게 예언의 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랬는데 이 두 가지가 이렇게 결합됩니다. 여러분 한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간으로 하여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방향입니다. 기도 사역입니다. 복음주의가 말씀의 중요성을 세계 곳곳에 뿌리내리게 했다면 은사주의 진영의 가장 큰 공로는 기도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은사주의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은사주의의 초자연적인 세계관은 하나님의 일상의 사건들 속에서도 개입하신다는 것이거든요. 기도는 하나님의 이런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통로다. 기도는 하나님의 이런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은사주의의 진영들은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능력을 이렇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의 기도는요 불같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늘의 능력이 지금 이 가운데 임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고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패배를 승리로 바꾸는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임한다라고 믿는 사람들은요 이 기도를 강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이 기도에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이요 한참 진행 중이라고 믿기 때문에 은사주의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가장 강한 전투수단인 기도의 끈을 늦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 모든 모임에서는 회의 시간을 줄이고 기도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모든 목회자와 리더들은 무엇보다도 기도의 모범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보통 때는 똑같아 보여요. 그런데 리더들이 한번 기도하면 사람들이 그 옆에서 영적인 열기와 권위를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진짜 기도하고 싶구나. 이렇게 돼야 됩니다. 보통 때는 비슷해 보여요. 근데 정말 기도하면 와, 저게 진짜 기도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은사주의는요, 또 방언 기도의 불을 일으키는 데도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방언하시는 분, 못하시는 분 계신데요. 방언은 하나님의 은사이기 때문에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방언을 못합니다. 방언이 우리 개인에게 유익을 주는 은사이긴 맞지만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방언을 받은 사람이 울쭐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겸손히 그냥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기도는 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대화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거든요. 기도를 원하는 사람은 그래서 말씀 안에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들립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영이 맑아지고, 말씀을 충만한 사람이 기도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서로를 날카롭게 해주는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강조해야 하고 그 말씀의 토대 위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1000번의 설교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서 1000번의 설교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먼저 1000번의 설교를 하게 하셨는가? 1000번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의 근간, 말씀의 기초, 말씀의 토양을 이 공동체에 먼저 닦아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토양 위에서 우리에게 지금 주님은 기도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 토양이 없으면요, 그 토양이, 말씀의 토양이 없는 곳에 기도가 떨어지면 이게 산으로 갑니다. 그러나 이 둘이 합쳐 모여 있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를 할 수 있는데, 말씀과 기도는 서로를 날카롭게 해주는 파트너인 것입니다. 한습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함께 자라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치유사역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세상에 임했다고 믿는 은사주의 교회에서는 무엇보다도 열심히 병자들을 위해서 치유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주님과 베드로, 사도 바울과 빌립 집사 등이 병든 자들에게 안수하여 많은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같은 성령께서 오늘날 우리 안에도 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목회자 리더들은 물론 모든 교회 지체들은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는 병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베데스다 목과 주위에 있는 수많은 병자들 중에서 38년 된 중풍병자만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3년 동안 치유사역을 하셨는데요, 예수님이 고쳐주지 않은 병자가 고친 병자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해서 병이 안 나오면 믿음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큰 믿음의 사람 바울도 자기 몸의 육체의 가시를 위해 기도했으나 치유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거절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아주 복음주의 진영의 복음주의자들의 그 독특한 영성이 발휘되어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은 순종과 인내입니다. 우리에게 이때 필요한 것은 순종과 인내입니다. 또한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의사의 말을 무시하고 약을 끊는, 그래서 극단적인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의사나 약은 치유사에게 원수가 아니고 동지입니다. 약도 의사가 없는 곳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약도 없고 의사도 없는 제3세계에서는요 그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나 선진 문명국에서는 그걸 베풀어주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약국이 있는데 약 먹으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광야에서야 아무것도 없으니까 만나 메추라기를 주셨잖아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과일이 있을 때는 만나 메추라기가 멈췄어요. 그들이 첫 과일을 따먹는 순간 있는데 따먹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의사나 병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육체를 입고 살고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치유하는 또 하나의 도구입니다. 함께 가는 것이죠. 함께 가는 것이죠. 그러면 영적 성장의 방법과 과정에 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은사주의자들은 영적으로 사람이 성장할 때 어떻게 성장하냐고 생각하냐면 성령 세례라는 극적인 순간이 온다. 그러면 신앙이 팍 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은사주의자들과 복음주의자들의 신학적으로 충돌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회심하는 순간이 일어나는가 아니면 그 뒤에 따라오는가의 문제입니다. 복음주의자들은요, 성령 세례도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함께 주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은사주의자들은 시차를 두고 말합니다. 두 번째 축복이라고 얘기해서 성령 세례는 회심 뒤에 또다시 한번 받아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정답은 둘 다 옳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때 이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성령의 치유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이미 받은 성령 세례가 있고 앞으로 계속 채워질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구원으로 따지면 구원 그 즉각성과 점진성입니다. 성령 세례라고 말해도 되고 그 뒤에 강렬하게 임하는 또 한 번의 세례를 성령 충만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복음주의와 은사주의자들은 각각 다른 영역들을 강조할 뿐입니다. 둘 다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특별히 우리는 복음주의 진영에 있잖아요. 꽤 복음주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요, 신앙이 매너리즘에 빠질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살면서 우리 신앙이 근본적으로 완전히 흔들리고 우리를 깨워주는 영적 체험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제 간증을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7년 전에 우리 천 목사님 계시는 그 미들버그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한국에서는 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도 한국에서는 그걸 경험한 적이 없는데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좀 특별한 것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음성을 듣는다든지 환상을 본다든지. 처음에는 제가 어떻게 보면 잘 쓰지 않는 근육을 쓰는 것처럼 저에게 영적인 이 근육을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뭐지? 그런데 제가 그 계신 선교사님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그곳에서 영적인 체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의 생각과 사역은 바뀌었습니다. 뭐가 바뀌었냐? 그냥 열어놓았습니다. 부정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있다. 이것은 있는 것이다. 제한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것은 다 있다. 성경에 있는 것을 없다고 말하는 것이 이상하신 것이고 성경에 없는 것을 있다고 말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지 성경에 있는 건 다 있다. 그래서 제가 다 열어놓고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많은 팀들이 오고 많은 사람들이 오갑니다. 이것이 열릴 수 있는 가능한 이유는요, 저에게도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를 흔든 거죠. 여러분, 이렇게 환상을 보거나 병이 고쳐지거나 하는 강렬한 영적 체험은 우리 믿음을 새로운 단계로 점프시킵니다. 그 은사주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의 강조입니다. 그러나 지나친 체험 위주의 신앙은 위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험을 한번 했어요, 내가. 그러면 그 극적인 사건 한순간에 강렬한 영적 체험에 중독된 나머지 계속 그것을 바랍니다. 그래서 그 체험을 위해서 이 교회 저 교회 이 집회 저 집회를 열심히 찾아다니는데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그 놀라운 체험을 했지만 그 다음날 또 떨기나무에 앉아가지고 그걸 쳐다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반해서요, 복음주의자들은 영적 성장을 그런 한 단계의 점프로 보지 않고 영적 성장이 한 길을 걸으면서 오래 꾸준히 복종하는 과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요, 뭘 강조했냐면 복음주의 진영에서의 그 신앙의 성장은 매주일 교회에 출석하고 매일 조금씩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새벽기도 빠지지 말고 교회에서 맡은 봉사를 꾸준히 하면 신앙이 성장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복음주의자들의 이런 성실함은요, 은사주의자들처럼의 화끈한 체험은 없어도 시간이 지나도 꾸준하고 기복이 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 체험을 위험하게만 바라보는 복음주의 신앙은 자칫 잘못하면 열정과 기쁨이 없는 매너리즘의 신앙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두나미스라는 단어잖아요. 거기에서 영어가 두 단어가 나왔습니다.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왔고 다이나믹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은사의 주의자들은요,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성령의 역사를 강조했습니다. 점프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주의 신앙에서는 다이나믹,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자라듯이 나무가 자라듯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자란다고 했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교회는 강렬한 체험과 기적을 인정하지만 매일 매 순간 제자의 삶, 순종의 삶을 영적 성장의 근간으로 그렇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그 권능, 다이나마이트와 그리고 다이나믹한 그 성령의 두나미스의 역사가 이렇게 함께 자라는 교회입니다. 한습은 그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예배입니다. 은사지 운동은 오늘날 교회 예배 찬양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러분, 그 저희 학교 송존사님, 그죠? 학교 교가 뭡니까? 교가 잘 모르십니까? 어휴, 내주는 강한 성이요. 네. 처음. 우리 학교 교가가 내주는 강한 성이에요. 아, 깜짝 놀랐네. 내주는 강한 성이요가 이게 1500년대에 그 마틴 루터, 그러니까 그 시대, 종교개혁 시대에 부르던 노래잖아요. 우리가 부르는 세상에 여러분, 어떤 단체도 지금부터 500년 전, 700년 전, 1000년 전 노래 부르는 데 없습니다. 근데 우리 찬송가는 그런 거예요. 500년 전 노래잖아요. 이 곡도 들어보면 곡조도 좀 요즘 곡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 복음주의 진영에서는요,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건전한 교리에 입각해서 수많은 찬송가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근데 은사주의 진영에서는요, 그런 믿음을 가진 찬송가를 보완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성령이 임하는 그 감동을 받아들여서 만든 노래들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말하는 CCM, 복음성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갈망하는 새로운 예배음악이 탄생한 거죠. 뭐 마틴 루터 당시에 독일에서 유행하던 대중가의 음악에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건전하다고 생각하는 이 찬송가마저도 실제로는 그 당시에 술집에서, 선술집에서 부르던 노래에 가사를 붙인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쇼킹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은사주의 운동은요, 70년대, 80년대 막 팝 음악이 나오고, 이게 나중에 CCM을 공부해보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 가사를 붙인 CCM들이 나오고, 요즘은요, 다시 그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 보면, 고전 찬송가를 그대로 두고요, 이거를 현대 음악으로 편곡한 찬양들이 나오더라고요. 요즘 음악 스타일로.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복음주의 찬양이 오늘 송전삼 인도했던처럼,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위대하심, 우리 찬송가 앞에 1장부터 한 몇십 장 앞에 있는 그 찬양, 하나님의 어떤 위대하심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은사주의 찬양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함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은사주의 예배는 모든 회중을 예배에 참석시켰어요. 예배를 위한 기도팀들이 먼저 만들어지고 예배가 시작되어지면 싱어튼들이 서게 되어지고 청중이 혼성 코러스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앉아만 있는 게 아니고 몸을 이렇게 손을 들기도 하고 무릎 꿇기도 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함께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예배 혁명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은사주의자들이 이 예배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박수를 치면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그런 말 잘, 우리 교회는 그런 말 쓰고 있는데 예전에 열린 예배라는 말들을 많이 썼습니다. 특별히 이 얘기, 이게 이제 윌로 크릭 교회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라는 교회에서 나왔던 건데요. 70, 80년대 미국의 베이비붐 시대에 사람들이 겨냥한 예배였거든요. 뭐냐면 이 사람들의 논리적으로 기독교를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예배와 믿지 않는 사람들 예배를 구도자 예배를 해서 예배를 아예 분리시켰어요. 그리고는 믿지 않는 사람들 다 불러놓고는 이 사람들에게 맞는 정도의 수위의 찬양 부르고 난 다음에 기독교를 논리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주로 가져왔던 게 창조론이고요. 그리고 기독교가 얼마나 과학적으로 입증되니까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설명하려고 했어요. 진화론이 아니라 창조론이 사실이다. 무신론이 아니고 기독교가 사실이다. 이런 걸 가르쳤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이 시대에 지금 포스트 모던 시대라 그러잖아요. 딱 시대가 넘어오면서 사람들은 이런 까다롭고 논리적인 설명보다는 오늘날 사람들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해보고 싶어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이야기를 직접 들려주어야 합니다. 성경이 얼마나 장대하고 재미있는 이야기입니까? 살아있는 말씀 사역을 통해서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모두 다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예배에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로 충만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딱 들어왔는데 설명할 수 없는데 영이 느끼는 것입니다. 다르다, 다르다, 다르다. 이 예배는 다르다. 이 공간은 다르다. 이를 위해서는요 말씀 사역과 함께 뜨거운 기도와 성령 사역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능력 있는 예배가 만들어지고 불신자들을 참여하게 만드는 참된 예배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 못 느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때 누가 얘기했죠? 기태 선교, 이번에 기태 선교사님이 와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요, 인터넷에서 떠 있는 사역례를 읽다가 예수님을 영접했답니다. 기태 형제와 같이 사역하고 있는 분이에요. 복음 안 전했어요. 사역례를 인터넷에 있는 걸 또박또박 읽다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떤 과정들을 통해 예수님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렬한 임재와 강렬한 설교 그리고 찬양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딱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세대에는요 한 가지 이야기를 듣고 싶어합니다. 그것은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사랑을 경험하고 싶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교회는요 이 모두를 가능하게 합니다. 기성신자와 불신자를 다 끊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한수배 예배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 임재의 예배가 될 것을 축복합니다. 자, 이제 소그룹입니다. 터모임입니다. 소그룹은 정말 중요합니다. 17세기 영국과 미국의 부흥운동의 두 주역은 장로교의 조지 휘필드와 감리교의 존 웨슬레입니다. 그런데요 두 사람이 죽은 다음에 결과가 좀 달랐어요. 감리교의 경우는 강력한 부흥운동이 계속되었지만 장로교 부흥운동은 급격히 쇠퇴했습니다. 이유는 존 웨슬레는 사람을 소그룹으로 나눠서 훈련시켰고 조지 휘필드는 대중선교만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커질수록 소그룹 운동을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보여주신 모델이기도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숫자는 12명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시작하신 교회의 숫자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여러분, 소그룹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은사주의와 복음주의가 모두 다 동의했습니다. 그런데요 은사주의 진영과 복음주의 진영이 이 소그룹을 활용하는 목적은 달랐습니다. 복음주의는 이 소그룹을 뭘로 썼냐면 성경 공부와 말씀 적용의 목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주의자들은 소그룹 모일 때마다 큐티 나눔, 제자 훈련, 질문 반복, 논의 토론, 그래서 학습적 영적 훈련을 계속시켜 나갔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CCC라든지 내비게이터 같은 선교단체들이 이런 학습적 소그룹을 활성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은사주의는요 소그룹 활동을 할 때 그것을 쓰지 않고 기도하는 데 힘썼습니다. 모여서 서로의 병고침을 위한 중보기도 하고 치유기도 하는 데 이 소그룹을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은사주의 소그룹에서는 각자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서로 격려하고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성령의 교회는 소그룹이 어떤 곳이어야 되는가? 말씀을 나누는 곳이면서 동시에 뜨겁게 기도하는 그룹이 되어야 합니다. 두 가지가 다 있어야 합니다. 모이면,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야, 우리 오늘 터모입니다. 내가 저 터에 가고 싶다. 갔는데 얘기를 듣는 것도 좋지만 내 마음속에 아, 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 기도를 제목을 내어놓으면 그분 나와 함께 기도해 줄 거야. 결국 앞에 말은 하지만 기도야. 기도가 우리를 세울 거야. 이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 서로 기도하지 않는 그룹은 차갑게 메말라가고요. 말씀을 중심으로 모이지 않는 소그룹은 방향을 잃게 됩니다.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고 기도 가운데 말씀을 나누는 그 소그룹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게 한습의 터모임입니다. 그리고 한습은 거기 하나가 더가 있습니다. 터가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면서 모든 터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역이 지향하는 바는 선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그 선교는 우리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우리의 모든 터들은 그것을 지향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교회를 세워나기 위해서는 복음주의와 은사주의적 요소가 다 필요한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법칙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바울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니라고 했습니다. 방언이요, 자신과 하나님의 친밀하고 자신의 덕을 세우는 것이므로 방언의 은사는 개인적으로 열심히 활용하도록 권면했습니다. 하지만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옆에서 통역하지 않으면 공중예배 때 회중 앞에서 방언을 하지 말 것을 부탁했습니다. 왜냐하면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깊은 방언 기도를 할 수 있었지만 개인 기도에만 사용했습니다. 예언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3, 4절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러므로 자신의 예언을 듣고요, 어떤 성도가 힘들고 낙심이 돼요. 교회가 혼란스러워요. 그런 예언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형제자들, 자매들이 그 예언을 듣고 격려받고 고개를 끄덕거리고 용기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다른 성도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한 성령이 한 성령을 책망하고 한 성령이 한 성령을 나무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언의 은사는 특별히 다른 형제의 분별력을 통해서 절제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9절,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반드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냐면요, 공동체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들어야 됩니다. 특별히 영적 리더의 점검을 받고 그 점검에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요, 들으면 안 돼요. 들을 수 없어요. 여러분, 복음주의가 강조하는 말씀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를 평가하고 공격하는 도구가 됩니다. 지식의 교만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누가 다른 형제보다 조금 더 교회 오래 다녔고 조금 더 많은 성경 지식을 가졌다 해서 현재를 함부로 평가하고 무시하고 내 안에 종속시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그런 행동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무슨 무슨 훈련을 마쳤다, 나는 무슨 무슨 성경 공부를 했다, 나는 어디 어디 출신이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영적으로 약간 무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스스로 영적인 고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시험에 들고 분열이 빠집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많이 할수록 겸손해야 하고 우리의 지식을 서로를 사랑하며 교회에 덕을 끼치는 것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뜻한 사랑으로 서로를 품어주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21세기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한수교회가 그래서 나아갈 목표와 방향은 말씀과 성령의 균형을 잃은 기름 부심이 있는 복음주의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한수배 기름 부으심이 있는 복음주의로 살게 하시고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